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골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2018년 한 해는 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2018년 한 해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펼쳐가시고 새로운 큰 복음의 진보들을 위해서 연초부터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두고 미련하게 행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감각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각을 내 감각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에 참된 신앙의 세계를 모르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여지고 또 뭔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고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들으면 그 부분을 우리는 자꾸 보완하려고 하고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걸 보완하고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버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신앙을 해오다가 마인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인드 강연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하고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상 대부분의 마인드 강연을 보면 자신감을 가져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은 중국에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은 아니지만은 기업인들,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한테 시간을 몇 시간을 줬어요.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강연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강연을 할것 같아서 좀 일찍 가자고 했습니다. 행사 장소에. 그래서 일찍 가서 이분들이 하는 강연이 어떤 강연인가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홍콩에서 아주 유명한 분을 불러다가 강사로 초청을 했고, 또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강사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들어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신감을 가져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막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막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은 성경에서 찾아온 마인드 강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저도 마인드 강연에, 세상 마인드 강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치는데 이걸 성경으로 가르치려면 자신감을 버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세계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세상에서도 보니까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지? 야, 이거 배우면 되는데 왜 이거 안 배우고 왜 저렇게 살지? 뭔가 작은 성공을 하나 이루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가보면 결코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가보면 또한 길게 오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자신감을 버린 거예요. 실패도 맛보고 젊어서 성공을 했지만은 자신감에 차 있어서 얼마 못 가고 무너져버린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버렸을 때 크고 긴 성공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각과 달라 보이고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장거리 운전하셨습니까? 예, 명절에 멀리 오갈 때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안 막히는 시간에 가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밤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또 일찍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느 시간대 제일 출발 안 하겠나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새벽 3시쯤 되면 사람들이 그때 출발하는 사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하니까 예상대로 차는 별로 안 막혔는데 문제는 출발하기 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차가 안 막힌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너무 편하게 이제 가겠다 생각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한 2시간쯤 내려가고 또 3시간쯤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이 막힐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안내를 못 해줘. 예측을 안 해주잖아요, 보면은. 지금 현재 차가 안 막히는 걸 계산해서 하니까.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조금씩 막혔는데, 다음에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나왔으면 좋겠다. 명절에 이렇게 연휴가 있을 때 10년, 20년 데이터로 보니까 3시에 출발해 가면 1시간, 2시간은 안 막히는데, 이제 5시쯤 또 일찍 출발한다고 6시쯤 출발해 나오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다가 천안쯤 아니면은 대전쯤에서 합류해서 차가 복잡해진다. 이런 걸 계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걸 계산을 못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이현창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부산에 있대요, 어제 오후에. 출발할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여유 있게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참, 한국에서 안 살아봐서 한국 명절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운전도 초보 운전인데 겁 없이 일찍 출발을 하지. 아침 먹고 출발을 하든지, 진작에 출발을 하지, 출발을 안 하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처갓집에 가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길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한번 인천까지 찍어봐라고, 어디로 안내해 주냐고. 그러니까 뭐 남해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을 타지 말고. 경주를 지나서 영천쯤 가면은 거기서 대구를 거치지 않고, 구미를 거치지 않고, 김천을 거치지 않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보다도 중앙 고속도로를 타면 훨씬 더 편하게 가겠더라고요. 중부 고속도로에도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가 많아질 것 같아서 아예 중앙 고속도로로 올라오라고. 중앙 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오기 전에 휴게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라고. 차가 막히면 아예 춘천까지 올라가서 의정부로 해서 일산으로 해서 그렇게 백번도로를 타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 제가 오랫동안 오고 내리면서 얻어진 단연간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편하게 올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는데, 그 운전이라도 잘하면 몰라도 운전한 경력도 없는데, 차도 막히면 원래 초보자들이 차 막혀가지고 섰다 갔다 할때 사고 내거든요, 보면은. 저도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약간 막히는 길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 이제 그 지점인데, 그 인터체인지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차가 좀 막혔는데, 뭐가 뒤에서 꽝 하는데 제차 말고 제 뒤에 차를 누가 박은 거예요. 그리고 휴, 바로 제 뒤에 차를 누가 박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내 차를 그 사람이 박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저 명절날 고향 가느라고 저래 내려가는데 차를 저렇게 뒤에서 박으면은 저 어떡하겠나, 이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길은 그냥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명절에는 전부 다또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 의지해서 가니까, 그 길로 안내해 주러 가면은 차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보면 다 글로 인도해 주니까. 그 내가 몰라도, 내가 길을 몰라도, 내 감각을 버리고, 내 눈에 지금 도로에 차가 막히냐, 안 막히냐, 그거 버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받으면, 남들이 안 가는 길로 인도를 받으면, 훨씬 더, 편하게 길을 갈수 있는데, 인생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해 가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변하는 진리, 절대적으로 옳은 것, 그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이건 정말 옳은 것이다 생각해도 여러분이 절대자냐는 거예요. 내가 옳아 보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에게만은 절대적으로 옳은 그 옳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옳은 것이고 지혜, 완전한 지혜, 절대적으로 옳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옳음, 우리가 보는 것, 우리 판단,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의 옳음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느냐? 그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감각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각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을 인도해 줄 때 연상전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감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왜 목사님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아니 내비에 나오는 대로 가면 되지.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지금 뭐 얼마 안 걸리는데? 그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세 시간 뒤에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시간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 출발할 때 만약에 다섯 시간 걸리는데, 두 시간을 갔어요.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세 시간 남았죠? 출발할 때 다섯 시간 걸려서 두 시간을 갔으면 세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여전히 다섯 시간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는 중간에 차가 많이 늘어나서 막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시간 별로 차이도 안 나고, 막 이래 가나, 그래 가나 차이도 안 나는데,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두 시간 뒤에, 세 시간 뒤에, 차가 막혀서 또 두 시간이 늘어나고 또 세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을 버려버리면은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감각을 받아들이면 10년, 20년 그 길을 다니면서 차가 안 막히는 길로 편하게 다니는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뛰어난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각을 버리면 그 사람의 지혜가 오고 그 사람의 노하우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감각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감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감각이 그대로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와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미련하게 행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미련한 길이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길로 택해 가냐 어리석게. 왜 너 미련하게 그 길로 가냐. 제가 이현 장로사한테 왜 그 길을 알려줬냐면 명절날 아침에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해서 내비를 찍어보니까 차가 별로 안 막히는 거예요. 그 중국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있고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도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중앙고속도로를 탈까 중부 내륙을 탈까 하다가 별로 안 막혀서 중부 내륙까지 가서 중부 내륙을 탔는데 후회스러운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데 중앙고속도로를 선택할 걸 잘못했다. 내비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두 시간 뒤에 차가 막힐 거에 대해서, 3시간 뒤에 막힐 거에 대해서. 그 이번 명절에는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차 막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길을 계산하고 시간을 따지고 안 하고 차 막히면 제 아내 보고 운전하라고 하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올라오다가 차가 좀 막히길래 제 아내 보고 운전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해 다니니까 제가 이제 믿고 맡겼죠. 보면은 딴 데 같으면 불안해서 못 맡길 텐데. 그 제 아내가 이제 운전 교대를 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다가 한 10분쯤 갔나 화장실을 가야 되겠대요. 휴게소 들어가자고 이제 그 휴게소 내려가지고. 그 다음 이제 한 10분 운전하다가 휴게소 갔으니까 저는 제 아내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당신 운전해라면서 아니 무슨 10분 운전하고 그것도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래놓고는 혼자 운전에 다 갔다 온 사람처럼 뭐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다시는 운전을 안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뭐 10분 운전에 갔다 왔는데 혼자 하루 종일 운전한 사람처럼 어깨가 아프니 뭐 그러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길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망치느냐 아니면 복된 인생길을 가느냐 내 감각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면 반드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봤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 이 길 안 막히고만 내가 그 길을 선택해 가면 눈에 볼 때는 안 막혔는데 가보면 더 많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북에서 귀국 발표회 리허설을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출발해 가셨고, 목사님 먼저 출발해 가셨고, 연목 목사님하고 저희들은 일 좀 처리하고, 학교 때문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출발을,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어느 길을 택해 갈 거냐? 그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빠져들어가려니까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길이 있으니까 차가 막히면 차라리 100번 도로를 타고 외곽으로 휙 돌아버리면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가 그 길이 안 막힐길래 갔더니만 웬걸 가다 보니까 더 많이 막히는 거예요. 한 10분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에 10분 넣는 건 굉장히 늦는 시간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야, 내 눈에 보기에 안 막히는 것 같아서 그 유혹을 받으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안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더 많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유혹이 참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판단을 따르고 종의 판단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도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아 보이니까 자꾸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면 그 길이 내게 불행한 길이 되고 내게 고통을 주는 길이 되고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은 그 길로 가보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있고 훨씬 복된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에 다니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하나 발견하면서 울산을 내려가려면은 구미를 거쳐야 되고 대구를 거쳐야 되니까 늘 크기가 복잡한데 그 길을 거치지 않고 빠져가는 길이 있어서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니까 늘 그 구간이 가면 막혔는데 전에는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가도 구미쯤 가거나 대구쯤 늘 그쪽 주변이 차가 막혔는데 아예 그 길 거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다녔지만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법칙, 새로운 길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우리의 감각을 버려버리면은 너무 쉽게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 버려버리고 내 감각 버려버리고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들은 자신의 감각을 버려버렸더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 이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이면 우선은 달콤해 보이고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은 가보면 망하는 길이 유혹이잖아요. 지혜는 우선은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가보면 복되게 되는 게 지혜고요. 자, 우리는 우리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유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좋은 길을 가라고, 너를 위하는 길을 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선택,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어느 길이 내 인생에 유익한 길이냐를 따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청소년들 보면 그래도 좀 자기 인생에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는 게 내 인생에 유익이냐를 따지는데 그보다 더 미련한 학생들은 청소년들 어떠냐면 어느 길이 더 재밌는 길이냐 어느 길이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길이냐 그래서 더 즐거우고 더 재밌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타락한 삶이 아니라 어느 길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한 길이냐 그 길을 택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어느 길이 더 내게 유익한 길이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길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길이냐가 아니라 어느 길이 더 주를 위한 길이냐, 어느 길이 더 복음을 위한 길이냐, 그 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을 가려면 어느 길이 주를 위한 길이냐, 어느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냐, 그 길을 택해가면 반드시 복될 수 있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어느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냐, 거기에도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어느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냐고 가보면 지금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하냐, 어느 길을 택해 가는 게 좋으냐 말고 어느 길이 복음을 위해 가느냐 그 길을 택해 가보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이 주님은 성경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하면 내가 가장 주를 위하면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느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인지를 모를 때 가장 주를 위한 길을 가면 그래서 어느 길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길이냐, 어느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냐 그 길을 택해 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2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전폭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전국에 대도시마다 큰 예배당을 짓고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전 세계 선교를 해서 전 세계 힘있게 복음을 달려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 마음에 야,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산다 하자. 그럼 애들이 커가면서 어떡할래? 뭐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대학에 가면은 대학교 등록금이 몇백만 원인데 그때 돼가지고 어떻게 살래? 애 대학 안 보내고 요즘 다 대학 가는데 대학 안 보낼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그래 지금은 이렇게 산다고 하자. 나중에 나 때문에 내가 이래 신앙한다고 우리 애 대학 못 가고 또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 애 인생 다 망치는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오늘도 단기 선교 나갈 우리 학생들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천 시내에 통틀어서 인천에 30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 되겠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극히 적은 수예요. 뭐 갔다 와도 뭐 잠깐 뭐 한두 달 갔다 오는 방학 때 갔다 오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수년 전에 미국에 어학연수 가는데 9개월 갔다 오는데 5천만 원 든다고 필리핀 가는데 3천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아이들을 해외 보내가지고 1년 동안 어학연수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고 그래서 대출 받으면 나중에 자기가 취업해서 갚는 것 때문에 부모가 짐 안 지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면 수익이 안 잡히니까 그냥 나라가 돈 대줘서 대학 다니게 해준 거예요.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차압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이 가장 자녀들을 위한 길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덕에 국제중학교가 있고 또 대전에 음악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중학교를 만드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고 형하고 언니가 다니고 있는데 두 명 보내려고 하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있으면 앞으로 정식 인간한 학교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립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기숙사비만 내면 생활비하고 기숙사비만 내면 학비는 안 내도 되고 교사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나오고 정식 학교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초등학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링컨을 나온 학생들이 링컨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면서 신앙이 흐트러지는 학생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어린 사람들은 복받았습니다. 애들 많이 낳으십시오. 보면은 앞으로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냥 나만 던져만 놓으면은 대학 졸업하고 앞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 그냥 맡겨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유아 가정은 나라에서 또 해줄 거고 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잊어버려요. 초등학교부터 그냥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 한 10명 놔도 괜찮아요. 왜냐? 에 10명 나오면 그 등록금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학교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건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건 학교의 학생들과 학교를 짓는 것, 기숙사 짓는 것, 강단 짓는 것, 이런 일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을 때 사학 비리들이 많았더라고.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단에서 그 돈을 많이 불법으로 빼먹다가 감옥도 가고 뭐 많은 비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보니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딱 맞는 조건인 거예요. 왜? 우리는 월드캠프를 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돈을 들여서 교회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작정을 하는 것도 또 월드캠프라든지 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또 작정을 해마다 작정을 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일부러 작정을 했으라도 그 물질을 모아서 청소년들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학교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해외에 있는 학생들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이런 일에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 어린 사람들은 이참에 그냥 뭐 하나 더 놓으십시오. 보면은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 아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키워준다니까요.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가장 복되게 하셨고 예배당을 짓느라고 헌금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를 지었고 기숙사를 지었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올바른 인성을 배우고 너무너무 복된 그런 학교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보통 웬만한 부모들 아니면 제대로 된 링컨 학교, 제대로 된 대안학교 못 보내거든요. 여러분 일반 대안학교는 정말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애들만 모아놓고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애들 30명 있으면 선생님 수업하면 안 졸고 듣는 학생이 2명밖에 없대요. 그 다음 집에 보내기가 무섭대요. 방학이대가 집에 보내면 절반 이상이 안 온대요. 심각한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아는 학교는 제대로 된 인성을 가르치고 아이들 바로 잡아주고 싸워주고 간섭해주고 너무너무 복된 거죠. 어디 가서 아이들이 마음 꺾고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나를 위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느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냐 그 길을 가고 싶으면 어느 길이 가장 복음을 위한 길인가 어느 길이 가장 주를 위한 길인가 하고 가보면 그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충만하게 망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믿는 사람 마음에 사단이 충만한 마음 하나 넣어주면 충만하게 망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자가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노아도 역시 자기 감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앞에 끝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하나님 어디요? 어디 끝날이 이르렀습니까? 나도 한번 볼게요. 내가 볼 때 아직 끝날이 이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아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노아가 보는 건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끝날이 이르렀다고 하면 노아는 자신의 감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방주 짓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그 삶에 그 일에 자기를 들이니까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도했을 때도 망하는 길로 점점 가는 것처럼 보이고 종으로 팔려가는 길도 망하는 길이요 감옥에 가는 건 더 망하는 길이요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치리자가 되는 길입니까? 나 다 망했는데 감옥에 왔는데 그건 요셉의 감각이고 하나님의 감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메주를 만들 때 아이들이 메주를 만들 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매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놨을 때 그 떼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몰래 떼먹어봤어요? 예, 매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떼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국이 나니까 탁탁탁탁 치면은 이게 또 원래대로 돼요. 또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또 떼먹어, 옆에 기둥이 떼먹어도 또 톡톡톡톡 치면 이게 표가 안 나요, 보면은. 그때가 제일 좋고 제일 맛있을 때고, 나중에 매주 띄울 때는요. 이제 막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그럴 때는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이제는 못 쓰겠네, 못 먹겠네 하지만은 엄마가 볼 때는 아이고 매주에 이제 곰팡이 잘 피었다 하고 이제 또 띄울 때는요. 그 짜게 가지고 아랫목에 갖다 덮어놓고 매주 띄울 때는요. 완전히 막 썩어 냄새가 나는, 이걸 갖다가 왜 이 방에다 놓고 이거 띄우고 있냐고. 도저히 못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마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완전히 막 매주처럼 썩어가지고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요셉아, 네 인생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썩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요셉아,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 길에 있어서 우리 감각을 가지고 보면 요셉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적어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때만 해도 다른 노예들이 봤을 때, 다른 종들이 봤을 때,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르긴 다르구나. 야, 저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지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복되게 되구나. 그러다가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요셉 바라고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그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을 욕먹이는데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 중에 요셉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보디발의 아내의 행습을 알고 요셉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저 보디발의 아내, 저 여자 저 행습이 안 좋은데 저 틀림없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응해주지 않으니까 저 누명을 씌웠을 거야. 저걸 어떻게 아냐, 저걸 누가 아냐. 요셉에게 면회를 갔어요. 요셉에게 면회를 가서, 야 요셉, 내가 저 보디발의 아내 행습을 아는데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나 죄 안 지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렇지. 야, 너 참 억울하겠다. 아 참,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왜 네 하나님이 왜 널 안 돕는데? 야, 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왔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왜 널 안 도왔대? 왜 널 안 지켰대?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 내 친구도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닫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누가 마음 열고 하나님 믿으니까 역시 하나님 돕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길, 내가 보기에 더 잘 될 것 같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 가는 것보다는 가정총무로 사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시 요셉이 하는 건 뭐가 달라도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감옥에 가버렸으니까 요셉의 판단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동안 마음 열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던 사람들 다 마음 닫고 에이 하나님 믿는데 왜 저래? 하나님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영광이 됩니까? 자기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런 판단이 올라오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으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자기의 감각을 믿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이게 뭐냐? 이게 다 망했잖아. 내가 봤을 때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매주가 다 썩은 것처럼 보여도 이제는 떼먹을 수 없고 입에 갖다 댈 수도 없이 곰팡이에 피어가지고 못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마가 볼 때는, 어머니가 볼 때는 야 매주 잘 익어간다. 매주 곰팡이 잘 피었다. 잘 익어간다. 원래 된장 맛있게 되겠다.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보았을 때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총리가 되는 길에 거의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감각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봐서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 감각이고 하나님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기고 보면 어느 것이 내게 좋으냐 따지면 늘 유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 달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어느 길이 더 복음을 섬기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신앙하기 좋은 길인가.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복되게 돼 있고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같은가 사레테의 죽은 같은 위치, 그것도 역시 매주가 썩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길이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어찌 일이 복이 없냐? 어찌 나는 일에 남편 복이 없냐? 어찌 나는 일에 아내 복이 없냐? 어찌 나는 일에 자식 복이 없냐? 조금만 어렵고 안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했죠. 지실이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결혼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겠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복이 없는 사람이 뭔가 좀 되는가 싶더만은 또 안 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뭐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될 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그 내 복에 웬 난리여 하고 이제 복을 접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늘 그 사람아 이러면 세상 그냥 뭐 난리라도 나서 난리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냥 팍 망해버리라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학생 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시험 앞두고 공부는 안 했고요. 아마 전쟁이나 팍 나버려라 이제.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서 아이고 그냥 막 난리라도 나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어느 날 난리가 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복도 없는데 난리라도 나버리라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없는 제 재산과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운막을 짓고 난리 나면 그냥 온 동네 다 불타버리고 저 대걸 같은 집도 불타버리고 부자들도 막 다 약탈당하고 이제 그거 구경하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운막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있는 양식을 다 틀어 먹어도 이제 난리가 안 나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내 복에 웬 난리여.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생겨난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에이그 내 복에 웬 난리여 하는 분들이 있죠. 보면은 그게 복이 아닌 게 아니고 다 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것 같은 거 어려운 것 같은 거 그게 다 뭐라고요? 다 복이에요. 매주가 이거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된장 된단 말입니다. 좀 있으면 간장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 가지고 살지 말고 그냥 주님 믿고 주님 섬기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가면 하나님 복으로 다 바꿔줄 거예요. 내 인생에 염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 고통이라 생각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선 볼 때는 어려움처럼 보이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요셉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요셉을 치리자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판단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고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은 전통에 활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 자식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 아들은 이제 성기학교에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만 보면 피해요. 명절에 가면은 뭐라 할까 싶어서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럼 뭘 하나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는데 아니 상팔자가 아니고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동안 내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내 감각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셉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왜 그리 다윗의 생애 우여곡절이 많은지 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되었는데 좀 평안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많은 어려움 속에 험난한 길을 다윗이 걸어왔는데 성경은 그 다윗을 보고 믿음의 용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은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길에 평탄하게만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니까 내 인생이 평탄하게 그냥 쭉 복음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이 평탄하게 걸어온 길이라는 하나님 내 인생에 굴곡을 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많은 굴곡을 주는 거예요. 지난날 내 마음에 어려움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초기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내 걸어선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릇이 적어서 주님이 많은 걸 줘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넘으면서 하나님이 내 그릇도 키우고 또 하나님 믿음의 세계가 뭔지도 가르치고 그릇도 키워주시고 또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마음이 들어와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일은 잘 되지만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망하는 줄 몰라서 그거 빼내려고 할 때 그거 빼낼 줄 몰라서 망하는 길에 계속 가려고 하는 망하는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씩씩대고 분하여 하고 하는 시절도 있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주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느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냐 그건 가장 주를 위할 때 가장 나를 위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감각을 가지고 살면 이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 아, 이것도 주를 위한 일이잖아. 예,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에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을 버리고 교회의 감각이 필요하고 종의 감각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내 마음에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더라는 자 오늘 요나단의 병기든 자의 마음을 보면 자기의 감각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육을 뜻하고 이 육은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14장 2절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여러분 석류나무라는 것은 많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쉴만한 그 틈이 있으면 거기서 쉬고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게 육인 거예요. 조금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쉴 공간이 있으면 머물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도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주일날 안 온 사람들은 조금 더 머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 육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쉬고 또 여유 있게 살고 즐기려고 하는 육인데 그게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충분한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서 쉴 곳이 있어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육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주어지면 거기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사역자들 좀 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보냈거든요. 보면은 일찍 보냈는데 일찍 오라 말을 안 한 거예요. 일찍 보내니까 일찍 올 걸 뻔히 알 거 생각했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늦게 오길래 아니 지금 우리가 체육관 기후 발표를 앞두고 서울 지역은 어제 1시까지 다 모여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준비할 게 적어요, 보면은. 그러면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소모품은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쟤만 생각하고, 당연히 올 줄 알고, 연락을 다들 안 와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석류나무 아래 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육인 거예요. 육은 그래요, 원래. 그 내가 육을 따라가면 사울을 따라가면 그 석류나무 아래 햇볕을 제대로 가려주지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늘이 지면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쉬고 여유를 부리려고 하는 게 육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요나단은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이 다음 요나단의 병기든 자를 보면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요나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600명을 거느리고 기브아 변경에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울한테 가서 함께 가자고 합시다.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우리 둘이 가는 것보다는 600명이 함께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아니요. 믿음 없는 600명이 가는 것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 없이 머물러 있는 사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요나단의 병기던 자의 마음을 보면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건 자기 감각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7절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이 말은 내 감각 믿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보여지든지 내 마음에 어떻게 감각되어지든지 그 감각 안 믿고 당신의 감각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의 감각을 버리고 요나단의 감각을 따라가니까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신령한 소리를 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해지려고 애를 써서야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각을 버리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
자기 감각을 버렸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건 요나단의 병기던 자의 마음에는 내 감각에는 어떠하든지 내가 볼 때는 어떠하든지 그 감각 안 따르고 당신의 감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왕자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둘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은 뭐니 뭐니 해도 군사가 많아야 되는데 600명이라도 데리고 갑시다. 요나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 600명 데리고는 못 가는 거예요. 다 성유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데 저들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할 때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자기 감각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버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투덜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버렸을 때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요나단과 합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려면 교회와 마음을 합하려면 여러분의 감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옳은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옳은 판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교회가 가는 길도 판단하고 종도 판단하는 게 자기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다가 내가 보기 좋은 길이 보이면 그 길로 택해 가는 거예요. 제가 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내비에 찍었을 때 안 막히고 좋은 길인데 왜 목사님은 다른 길로 가라고 하지? 그래 지금은 안 막히지만은 대도시 주변을 거쳐서 오는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차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 시간이 돼도 대도시가 없으면 차가 안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중앙고속도로로 가면 그 길에 차가 많이 몰려들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그 지점인데 영동고속도로에서 막힐 때 이제 사람들은 제2영동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원래 제1영동고속도로 가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 제2영동을 가 이 계산할 거고 그 다음 그 중간에 또 도시고속도로가 있어요. 도시고속화도로가 있으니까 빠져나오면은 도시고속화도로로 빠지려고 하지 자 위로 춘천으로 돌아서 의정부를 해서 이렇게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경쟁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훨씬 덜 막히겠다. 지금 내 감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 인도를 안 받죠. 왜 목사님은 그 길로 가라나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 지금은 괜찮지만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막힐 걸 미리 계산해서 대도시가 없는 쪽으로 빠져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데 왜 내가 그 길로 와봤고 수없이 많이 그 길로 다녔고 명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가기 때문에 내비가 알려주지 않는 길로 가야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받는 건 쉬운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이현창 전사에게 길을 알려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올 거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왔길래 어느 길로 왔나 물어보니까 춘천으로 해서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길을 모르고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차 안 막히고 별 무리 없이 잘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 별 무리 없이 요나단을 따라서 블레셋을 치러 나갔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둘이 가는 것보다는 600명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벌써 이 요나단의 병기던 자는 맛이 간 사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 싸움을 잘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감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했다, 의합이 되었다는 것은 요나단의 병기던 자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판단이 살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에이 우리 교회는 왜 무조건 뭐 이렇게 하라고 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자기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자기 감각을 믿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감각을 믿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감각을 믿어요. 아니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오를 수 있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이걸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보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병기던 자 자기 감각을 버린 사람입니다.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말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이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소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의 감각이 버려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복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 열고 있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교회 인도에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의 감각을 갖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버린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다. 신앙은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는 겁니다. 몸이 여기와 앉아있다 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신앙하는지 안 하는지 대번에 한눈에 보면 알죠.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자기의 감각을 버려지지 않으니까 무지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악한 거구나. 내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악한 거구나. 이게 내가 망하는 길에서 있는 거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는다면 요나단의 병기든 자처럼 아 신앙은 자기 감각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갖춰야 따르리다. 내 감각 버리고 당신이 가자면 가고 망할 기처럼 보이지만은 올라가자면 올라가고 마음을 갖춰야 따르겠다는 아예 자신의 삶을 맡겼던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와 같이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맡겨져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요나단의 병기든 자처럼 자신의 감각이 버려져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병기든 자처럼 자기의 감각이 버려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든 내 판단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든 내 생각 믿지 아니하고 내 판단 믿지 않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둡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길이 있어 보이고 나를 위하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것처럼 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절대적인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인 그런 지혜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다 불완전한 것에 불과한데 우리의 것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것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